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31일 뉴욕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 이날 김영철 부장과의 회담을 마치고 북한 팀과 실질적인 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 간에 열릴 정상회담을 위한 우선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담은 뉴욕 중심가인 맨하튼 38번가 주 유엔 미국 차석대사 관저에서 오전 9시를 조금 넘겨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회담 시작 15분 전에 그리고 김영철 부장은 회담 직전에 회담장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미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부장관 회담이 오전 9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폼페오 장관의 방북 시 수행했던 앤드류 김 미 중앙정보국 코리아 임무센터장이 그리고 북측에서는 대미 외교 실무자인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과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이날 오후 2시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내일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기자들에게 북한 대표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나에게 전달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들이 1일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서 내용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고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바라건대 6월 12일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차례 회담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다며 아마 두 번째나 세 번째 만남을 가져야 하거나 혹은 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최신의 F-22 전투기를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 공군 소속 F-22 전투기 편대가 30일 주일미군 가네다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군 기지에 배치되는 F-22 전투기는 모두 16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기 배치 기간은 한 달로 알려졌습니다. 관측통들은 F-22 전투기 배치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지역 정찰 활동을 위해 요코스카 기지를 떠났습니다. F-22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가진 최신의 전투기로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1일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이날 EU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의 25% 그리고 알루미늄의 1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이들 국가와 협상을 벌였으나 관세를 계속 면제해 줄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뒤 관련국과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외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오늘은 세계 무역의 나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융커 위원장도 이번 조치에 대해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30일 뉴욕에서 대북제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안보리는 비공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 사항을 점검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은 회의를 마치고 현재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가 북한과 미국 간 관계 개선 개선에 필수적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원회는 유엔 안보리가 2006년에 만든 기구로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을 관장하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1일 워싱턴에서 전달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believe they'll be coming down to Washington on Friday and a letter is going to be delivered.
미 국무부는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미국과 북한의 실무팀이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있으며 북한이 신속하게 움직이면 밝은 미래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오늘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 연결과 개성연락사무소 개설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북한 지역은 당분간 맑은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32도까지 올라갑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워싱턴 시각으로 1일 전달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차례의 회담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수 있다면서 회담이 여러 번 열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1일 전달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doing very well with North Korea. Our Secretary of State has had very good meetings. He's meeting again.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텍사스로 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매우 잘하고 있고 폼페오 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매우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이 이날도 김 부위원장과 다시 만날 것이라며 이들은 1일 워싱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김정은의 친서를 고대하고 있고 이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1일 워싱턴을 방문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는 질문에 알지 못한다면서도 매우 긍정적인 내용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I don't know. I don't know. But if you know, Steve, let me know. Okay.
이어 미국과 북한 간 만남들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 모든 것들은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see what happens. It's a process. It's all a process. We'll see and hopefully we'll have a meeting on the 12th that's going along very well.
또한 회담을 6월 12일에 갖게 되길 바라고 이 문제는 지금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회담이 의미가 있게 되길 바란다며 한 차례의 회담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담을 두 차례나 세 차례 가질 수도 있고 아예 안 가질 수도 있지만 지금 문제가 잘 다뤄지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양국 실무팀이 싱가포르에서 만났다고 확인했습니다. 양측 모두 성공을 원하고 있다며 북한이 신속하게 움직이면 밝은 미래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사전실무팀이 30일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의 실행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 관리들을 만났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VOA에 대화가 매우 긍정적이었다며 양측 모두 성공을 향해 노력하기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략적 파트너인 싱가포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하게 미북 정상회담을 주최하는 데 동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의 모든 노력에 대해 리센융 총리에게 매우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동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문점에서는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외교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날 오후 2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은 이날 저녁 예정된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만찬과 31일 실시될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이 신속히 움직일 경우 밝은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이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북 회담은 6월 12일에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사전 실무팀으로부터 긍정적인 보고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만남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말했듯 만남이 이뤄지면 미국은 분명히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continuing to prepare for the meeting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orth Korean leader. As the president says, if it happens, we'll certainly.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회동의 의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있다며 이날 뉴욕에서 김 부위원장과 만찬을 가진 뒤 다음 날 하루 종일 만남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헤이긴 백악관 부서실장이 이끄는 미국의 사전협상팀도 이날 싱가포르에서 북한 측과 만남을 가졌고 다음 날에도 만남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도 이날 판문점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당국자들을 만났다며 이들의 대화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lso have reports back from the DMZ. The U.S. delegation led by Ambassador Sung Kim met with North Korean officials.
그러면서 이런 만남들에서 나오고 있는 정보들은 현재까지 긍정적이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대화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onversation is going to be focused on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That's what these ongoing conversations take.
현재 진행되는 대화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미북 정상회담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 한반도의 비핵화가 논의의 일부분이라면 회담 개최 시기를 계속해 6월 12일을 목표로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미북 회담 개최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앞서 말했듯 6월 12일에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또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가령 7월 12일에 회담이 열리게 되더라도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n terms of North Korea, as I've said, we are preparing and expect that to take place on June 12th and we'll be ready if it does on June 12th.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의 추가로 생화학무기 등 다른 대량살상무기 문제도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회담에서 논의될 모든 의제들에 대해 앞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ahead of all of the topics that may come up, the priority focus that we have discussed. And that.
하지만 폼페오 장관이 현재 나누고 있는 대화와 비무장지대에서 진행 중인 대화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회담에서는 다양한 의제들이 당연히 논의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과 비핵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핵자산 역시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집중할 부분은 당연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검증 가능한 게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to the details or negotiate that here. Certainly our focus is going to be on total denuclearization.
이어 미국의 자산은 다뤄지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에 관세 등을 계속 부과하는 게 북한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는 건 중국이 수십 년 동안 계속해온 불공정한 무역 활동을 멈춰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continues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but what the president's concerned about is making sure he stops the unfair trade practices that China is engaged.
그러면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계속 협력하고 대화를 갖고 있다며 이런 점들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we're continuing to work with China and continuing to have conversations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and we hope that those will continue.
한편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가 미북 회담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남북한은 오늘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 연결과 개성연락사무소 개설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순수 민간교류 차원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서울에서 함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남북한은 6월 1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정상회담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에 합의한 지 엿새 만입니다. 당초 남북은 지난 16일 고위급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을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미한 연합 군사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일방적으로 취소한 바 있습니다. 양측이 어떤 의제를 놓고 대화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들은 양측 대표단 명단을 토대로 남북 철도 연결과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참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설치, 산림부분 협력 문제 등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의 회담 참석을 통보했습니다. 또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회담 교체 대표로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 대표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원기루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장 관심이 가는 의제는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논의입니다. 앞서 남북정상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었습니다. 경의선이 연결되면 서울을 출발한 열차가 도라산역을 거쳐 평양은 물론 신의주까지 갈 수 있고 이후 중국 횡단 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때 강원도 고성의 제진역과 북한 금강산역 사이에서 화물열차가 운행되기도 했던 동해선은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 회담과 군사적 문제 등을 논의할 장성급 군사회담에 대한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측이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들고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집단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송환과 지난 16일 고위급 회담의 결렬의 원인이었던 미한 군사연합훈련 등을 거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29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남 사이에 민족적 화해와 평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 지금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은 기대를 안고 사랑하는 딸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송환 거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역행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신문 역시 최근 미국과 한국이 합동 군사연습을 굳이 벌여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합훈련을 겨냥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아직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방어적으로 해왔던 연례적인 훈련이어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동 없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급물살을 타는 양상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민간교류 차원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방북을 신청한 천담스님의 방북을 승인했다며 천담스님이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평화재단 이사장인 천담스님은 금강산 유점사 복원 문제를 놓고 북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은 무력 통일을 시도할 때 외국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평가했습니다. 최근 뒤늦게 공개된 2017 북한 군사안보 동향 보고서에서 이런 평가를 처음으로 했는데 북한이 지난해부터 강조하기 시작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최후 승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2년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북한 군사안보 동향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개발 목적에 대해 보다 원대한 야욕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미국의 위협에 대응한 가장 효과적인 억지 수단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반도 통일이란 보다 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선전이 지난해 미국과 한국에 대해 최후 승리를 강조하기 시작한 건 한반도 통일을 시도할 때 외국의 개입 억지를 위한 핵무기 사용 등 보다 원대한 야욕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장 북한의 전략 이해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북한 정권이 무력이나 강압으로 한반도 통일을 시도할 때 핵무기가 외국의 개입을 억제할 것이란 평가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국방부의 2년 전 보고서에선 이런 평가가 없었습니다. 앞서 주한미국 대사로 지명된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도 지난 2월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이 자신의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는 지배적 시각이 있지만 이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적과 통일 전략을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통해 한반도를 하나의 공산주의 체제 아래 통일시키려 하고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실패한 일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핵 야욕을 오직 체제 보호 수단으로만 보는 건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필요할 경우 무력으로 남북을 통일하는 건 북한의 국가 정체성과 정책 전략의 입증, 주민에게 희생 강요를 합리화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2년 전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수뇌부는 한국의 더 뛰어난 군사력과 미한 동맹이 유지되는 한 북한의 통제하에 무력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거의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적했듯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 등 외국의 개입을 억제하며 무력 통일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게 미국 국방부의 평가입니다. 한편 국방부 보고서는 김 씨 가족의 영구적인 지배를 보장하는 게 북한 정권의 최우선 전략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미한 동맹을 종식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국제사회에서 핵국가로 인정받고 실행 가능한 핵타격 능력을 보유하는 걸 전략 목표로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정권 유지를 위해 배급 중단으로 국가에 덜 의존적인 평양 밖 주민들의 사상과 소통, 이동, 국경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관영노동신문은 최근 거의 날마다 자본주의, 제국주의 문화를 강하게 비난하며 모든 사회생활의 모기장을 든든하게 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추가 대북 제재를 무기한 유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의회 안에서는 미북 정상회담 진전 상황과 별도로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대북 제재는 북한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에 나설 준비가 될 만큼 미국이 충분한 압박을 가한 것인지 진지하게 의심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마키 의원은 29일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이 제재의 위력을 느낀 것인지 불확실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북한에 더욱 엄격한 조치를 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김정은 정권의 주요 조력자인 중국에 더욱 강한 조치를 가할 준비도 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협상이 실패한다면 북한의 경제적 압박을 늘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대북 제재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2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추가 대북 제재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 건에 달하는 추가 대북 제재를 이르면 29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미북 회담이 재추진되면서 대북 제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초 계획했던 제재 대상에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상원은행이 민주당 간사인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29일 오하이오 신시내티에서 열린 한 행사 후 기자들에게 대북 제재 법안을 발효시킬 것을 백악관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재 압박을 늘려 미북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을 높이자는 겁니다. 브라운 의원이 지칭한 제재 법안은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으로 지난해 말 은행위를 통과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해 6월 뇌사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법으로 명명됐으며 짧게는 브링크 액트라 불립니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적으로 가하는 조치로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원천 봉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의 대북 제재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따른다는 점에서 다른 제재 법안들과 차별됩니다. 미북 정상회담과 비핵화 논의가 본격화되기 직전까지 미 의회는 추가 대북 제재 대상과 이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지난 24일 VOA에 의회는 추가 대북 제재가 담긴 법안들을 통과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의회가 추진하는 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대형은행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은 중국의 5천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국 농업은행과 건설은행을 비롯해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을 처벌해야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테드 요호 의원도 지난 2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이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논의됐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중국 농업은행이나 건설은행이 북한 돈세탁에 연루돼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의회의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었습니다. 현재 상원에는 가드너 의원이 상정한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짧게는 리드 액트라 불리는 이 법안은 브링크 액트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미 금융 시스템 접근을 의무적으로 차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을 고립시키는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미 외교 공관수를 줄이는 등 외교적 경제적 압박 조치를 동시에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드너 의원은 지난 24일 VOA에 미북 회담 취소와 관련해 이제 의회가 우선 추구해야 하는 옵션은 리드 액트라며 지금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적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브링크 액트 최초 발의자인 크리스 벤 홀러 민주당 상원 의원도 지난 23일 VOA에 상원 은행위원장에게 브링크 액트를 본회의 표결에 넘길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는지 증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공개된 폭발 방식과 규모는 갱도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칠 파괴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진단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핵무기연구소 공식 성명을 통해 지난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이 완전히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백악관 고위관리는 곧바로 그런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주장하는 행사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확인할 수 없는 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 측에 국제 전문가들과 당국자들을 초청해 폐기를 검증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미국 핵 전문가들 역시 공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해당 핵실험장이 완전히 폐기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입니다.
Didn't even learn for sure that they shut down the tunnels. I mean, you know, we all saw the explosions in the entrances.
올브라이트 소장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갱도 입구와 안쪽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진들이 공개됐지만 북한의 주장처럼 완전히 폐기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갱도 내부로 연결되는 배선 장치 등이 기자들에 의해 목격되기도 했지만 멀리서 지켜봐야 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이라크 무기 사찰에 참가했던 올브라이트 소장은 핵실험장이 북한의 주장처럼 완전하게 폐기된 게 아니라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 두 개의 갱도는 수주 안에 다시 가동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폐기 전문가인 셰릴 로퍼, 전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폐기 조치로 해당 실험장의 갱도가 수십 미터 정도 무너져 내린 데 그쳤을 것이라며 역시 회의적인 관측을 내놨습니다.
I would say that my judgment is that probably the tunnels are collapsed for some tens of meters.
폭발 장면을 담은 영상을 확인한 결과 사용된 폭파 장치 역시 매우 조악해 보였고 아주 작은 규모의 작업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실험장의 갱도를 다시 뚫는다면 또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로퍼 씨는 외부인들이 방사능 측정기를 소지하지 못했던 점 역시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습니다.
When I was in the Dagilan Mountains in Kazakhstan, there were some tunnels in which the containment had not held.
자신이 카자흐스탄 세미 팔라틴스크 핵실험장 해체 작업에 참여했을 당시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방사능 물질 등이 유출됐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방사능 측정기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확인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옛 소련의 대표적 핵실험장이었던 세미 팔라틴스크를 1990년대에 자발적으로 폐기했으나 이후 플루토늄을 비밀리에 채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2000년대에 다시 밀봉 절차를 밟은 바 있습니다. 한편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 측 관계자들이 한국 취재진에게 풍계리 3번 갱도 앞 개울물을 마셔보라고 권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옳지 않은 생각이라면서도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Yeah, that's a bad idea. I mean, but you know, it's interesting. I used to do a lot of work on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or toxic metal contamination.
자신이 1980년대 미국의 핵무기 시설에서 방사능과 독성 물질 오염과 관련한 많은 일을 했을 당시에도 현지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시설이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 방사능이나 수은이 나중에 검출되기도 했다는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핵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립된 상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스스로 설득하며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제기돼야 한다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가 미북 관계 진전 과정에서 인권 개선에 관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킹 전 특사를 인터뷰했습니다.
킹 전 특사님 반갑습니다. 국무부가 29일에 발표한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정치범 수용소 운영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간 단체들도 워싱턴에서 북한 정치범 가족들의 증언을 담은 자료집을 발표했는데요. 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면 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해달라고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킹 전 특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I think that human rights issues, including the prison camps, ought to be raised in any conversation with Kim Jong-un.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문제는 미국의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문제는 회담에서 제기돼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이 대북 제재 해제와 미북 관계 정상화 조건에 인권 개선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의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의회가 대북 제재 강화법에 근거해 인권 개선을 제재 해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방안을 지지하십니까?
Yeah, I think it's a little early to be setting conditions and that kind of thing.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look at these.
그런 조건을 지금부터 내세우는 것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미북 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인권 개선에도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조건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합의에 인권 문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정부가 겉으론 평화와 남북 교류를 강조하며 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 관영 매체들이 주민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외국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사회생활에 모기장을 더 든든하게 쳐야 한다며 사상교양 사업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The North Koreans have been saying that for many years. If North, you know, we need to continue. The world is a better place.
그것은 북한 정부가 오랫동안 해오던 얘기들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서로를 더 알아갈수록 더 나은 곳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라디오 방송이 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2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국에서 김 위원장이 아주 인기가 높아졌다고 말한 게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에 사는 여러 탈북민들이 VOA와 인터뷰에서 분노와 우려를 표출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I mean, obviously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people who had different experiences.
북한에 대해 서로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고 이에 대해 왜 우려하는지를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뒤부터 북한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 정보를 보내는 한국 내 탈북민들의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정광일 노채인 대표도 한국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고 워싱턴의 한 행사에서 말했는데요.
I mean, part of the problem is that if we're going to make progress in terms of relations with
문제 가운데 하나는 대북 관계를 진척시키려면 양측이 열린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인권을 어느 정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북관계가 장기적으로 진전되려면 이렇게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에 관해 얘기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한동맹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미국 유력 일간지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입장보다 북한 측 입장을 더 배려하는 것 같다며 우려하는 사설을 싣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e one thing that's very helpful is tha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a long-term relationship. And I think differences between allies are
미국과 한국은 오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동맹 사이의 이견들과 의구심들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도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한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함께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로부터 최근 제기된 북한인권 관련 우려사안들에 관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근 기자였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메프 대학의 방찬연 총장은 경제 현대화가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방 총장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세계 최고의 지도자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조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방 총장은 지난 1991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문역을 지냈으며 지금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경제특보를 지내면서 자신이 설립한 키메프 대학 총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찬영 총장을 서울에서 함재 특파원이 인터뷰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북한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북한이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 하는, 다시 얘기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수행한다는 것은 그냥 말뿐이지 절대로 비핵화를 수행하지 않는다, 그런 그 가설을 하나 세울 수 있고요. 하나는 정말 비핵화를 수용해서 경제 현대화에 나설 거다, 그런 가설이 두 가지 있는데, 나는 뒤쪽, 다시 얘기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하고 경제 현대화를 달성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근간이 북한을 볼 때에 북한의 핵은 생존하고 직접 가장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생존의 가능성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 현대화를 통해서 생존의 가능성보다 높다고 할 때는 핵을 고수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잠깐 돌려보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늘 그렇게 말을 해왔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이렇게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굉장히 능력이 있고 그리고 타산적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핵을 고수함으로써 체제 유지보다는 핵을 포기하고 체제 안전보장과 개발기금의 공용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경제 현대화를 통해서 체제 보장하는 것이 생존의 가능성이 높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 말하자면 토대 그런 근거를 어디서 보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벌써 할 때 첫째 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북한 전문가로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모든 그 파워 권력의 중심이 근간이 군에서 당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당의 강화를 해서 피벗 하나의 그 권력의 중심점이 구심점이 당으로 옮긴 겁니다. 넘버원, 넘버투 당 대회에서 전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여러분 이제 병진 노선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우리가 비핵화를 해서 경제 현대화에 나서겠다. 그 얘기는 인민들의 복지를 향상을 통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지도자로서의 하나의 그 위대성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인정받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북한에 가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상 가장 정말 조악한 그런 환경과 역경 속에서 과감하게 비핵화를 수용하고 경제 현대화를 해서 인민들의 복지를 향상한 위대한 지도자로 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의 생존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은 북한 편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는 핵 개발을 완성했다. 핵 무력의 완성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죠?
북한의 그것도 잘못된 인식인데요. 막판 게임이 북한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핵을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들고 세 개 만들고 네 개 만들고 다섯 개 만들면은 북한의 내적 외적인 그런 체제 안전 보장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점점 더 약화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북한이 당면한 위기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적인 침략의 위협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위협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협은 내적인 주체 사상과 구현의 이런 이 그 모든 부절이 난궁 그런 그 모순에서 야기되는 그런 모순으로 인한 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10개 만들고 100개 만들고 20개, 1000개를 만들어도 체제의 안전 보장이 강화가 되질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체제의 그 근간 뿌리가 점점 더 잠식돼 갈 뿐만 아니라 100개를 만들어서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가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협박을 해가지고 야 이거 핵을 할 테니까 핵을 침공할 테니까 돈을 내놔라. 미국 보고 워싱턴을 우리가 침공할 테니까 당신이 얼마 해서 우리를 경제 원조를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게 핵을 완벽하게 만들어도 이것이 이거 가지고는 협상을 다시 얘기해서 협상용으로 쓰느냐 핵이 궁극적인 목적이냐 물론 그것이 체제의 정당성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아주 그 위대한 치적으로 간주가 되긴 됩니다만은 체제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기가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특히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념 갈등이 있잖아요. 특히 북한을 못 믿는 쪽은 충분히 뭐 이해가 가는 게 6.25는 북한이 일으켰고 그리고 그동안의 숱한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북한이 일으켰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을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기가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주 힘듭니다. 그 보수 진영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비핵화를 수용하고 미국의 체제 안전보장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5개 관여국들이 제공하는 경제개발기금을 공유받아서 경제현대화를 함으로써 체제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산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결심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북한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비핵화를 수용하고 개혁 개방을 단행해서 경제 현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해줘야 그것이 윈윈 북한도 살고 남한도 사는 길입니다.
개혁개방이 네. 오히려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방해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사회주의 국가로 경제현대화를 달성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은 정치적인 개혁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체제에서는 경제현대화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제 발전을 못하게 되면은 당장 와해로 들어갑니다. 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핵을 포기하고 이거 핵 포기했는데 인민들에게 허리띠 졸라매지 않고 정말 부유한 생활을 하겠다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경제 발전이 안 되면 그때는 엄청난 그런 부작용과 정당성에 대한 훼손이 됩니다. 그런 경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체제를 다 개혁을 통해서 이념을 바꿔야 됩니다. 공산당 독재는 괜찮습니다. 둘째로 중앙집권적 계획 그거 안 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의 권력의 통치 권력의 구조를 바꿔서 그거를 이원화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우려했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독재에서 소위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그런 길은 굉장히 험난합니다. 중국을 보세요. 모택동의 문화혁명해가지고 2천만 명 이상의 숙청당하는 그런 전체주의에서 시진핑, 뭐 그 다음에 그 전에 후진타오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할 때 보면은 권위주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 정치에는 너희들 관여하지 말라, 독재해. 그 대신 경제에는 마음대로 나가서 돈 벌라. 인권이 선양되도록 그렇게 돕고 또 막 어떻게 보면 협조해야 된다. 그거를 자꾸만 우리가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됐으니까 당신들이 한국도 미국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럼 그런 개혁의 가능성은 한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he doesn't have choice. 김정은 위원장한테 말씀드리면서 내가 가서 위원장님 이거 안 하시게 되면은 시간은 북한 편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인민들에게 내가 비핵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고 약속해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경제 발전을 하실 겁니까? 과감하게 하십시오. 댕스핑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노벨상도 타시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각광이 될 겁니다. 누가 얘기해도 한국 역사상 이런 거를 풀어서 이렇게 했다. 내가 도와드릴게 하십시오. 제가 해봤습니다. 이거 카자흐스탄에서도. 그러니 이렇게 그래서 제가 북한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남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 키메프 대학 방찬영 총장으로부터 북한의 경제 현대화 방안과 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서울 함재 특파원이었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길 원합니다. 중국 방문이나 편지 교환이 가능하신 분들은 잠시 짬을 내셔서 저희 VOA 방송에 편지를 보내주세요. 미국 주소는 영자로 Voice of America의 약자인 VOA를 쓰신 뒤 330 Independence Avenue 330 INDEP N D E N C E A V E를 쓰신 뒤 사이를 두고 대문자로 S W를 쓰시고 그리고 줄을 바꿔서 워싱턴 D.C. 20237 W A S H I N G T O N 띄우고 D.C. 20237 미국 이름인 USA를 쓰시면 됩니다. 편지 보내주신 분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해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작은 느낌조차 저희에겐 매우 소중합니다. 용기 있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맑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 31도, 남포 아침 기온 16도, 낮에는 29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9도, 중강 아침에는 12도, 낮에는 32도, 강계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3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맑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31도. 개성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29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은 31도로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도 역시 맑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5도, 낮 최고 29도. 풍산 아침에는 8도, 낮에는 25도. 원산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3도. 청진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18도입니다. 삼지연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2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도 동해와 서해 모두 당분간 맑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31일 뉴욕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 이날 김영철 부장과의 회담을 마치고 북한 팀과 실질적인 회담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 간에 열릴 정상회담을 위한 우선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회담이 잘 됐으며 진전을 이뤘다는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날 회담은 뉴욕 중심가인 맨하튼 38번가에 있는 주 유엔 미국 차석대사 관저에서 오전 9시에 시작됐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회담 시작 15분 전에 김영철 부장은 직전에 회담장에 도착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장은 미북 정상회담 의제가 될 북한 비핵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폼페오 장관의 방북 시 수행했던 앤드류 김 미 중앙정보국 코리아 임무센터장 등이 그리고 북측에서는 대미 외교실무자인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과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이 배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내일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기자들에게 북한 대표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나에게 전달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1일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 내용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고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바라건대 6월 12일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차례 회담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다면서 아마 두 번째나 세 번째 만남을 가져야 하거나 혹은 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최신의 F-22 전투기를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 공군 소속 F-22 전투기 편대가 30일 주일 미군 가네다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군 기지에 배치되는 F-22 전투기는 모두 14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기 배치 기간은 1개월로 알려졌습니다. 관측통들은 F-22 전투기 배치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6월 10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가 지역 정찰 활동을 위해 요코스카 기지를 떠났습니다. F-22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가진 최신의 전투기로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1일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이날 EU와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의 25%를 그리고 알루미늄의 1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이들 국가들과 협상을 벌였으나 관세를 계속 면제해 줄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뒤 관련국과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한편 유럽은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EU의 말스트롬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오늘은 세계 무역에서 나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이번 조치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30일 뉴욕에서 대북 제재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안보리는 비공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 사항을 점검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카렐 반 오스트롬 유엔 주재 대사는 현재는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가 북한과 미국 간 관계 개선에 필수적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롬 대사는 이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 부장관 뉴욕 회담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